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제60회 정기 총회가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IAEA 총회는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제 시작됐지만 북한은 올해 두 번째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IAEA는 북한에서 핵 사찰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북한의 핵 문제와는 별도로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핵무기와 원자로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다뤄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첫 TV 토론이 미 동부 시간으로 26일 열립니다. 뉴욕주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오후 9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날 토론은 미국의 방향, 번영 확보,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NBC 방송의 레스터 홀트 앵커가 진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는 총 6개 질문을 놓고 진행자의 질문에 답한 뒤 후보 상호 간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과 경찰에 의한 흑인의 총격 사망 사건 등을 놓고 두 후보는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8일 이전까지 추가로 두 차례 더 만나 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미국인들은 두 후보가 격돌하는 첫 무대인 이날 TV 토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관계자들은 1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번 토론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미사일 운용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방문해 부대 강화와 현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26일 로켓군을 순시해 이같이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전략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은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 역량이자 중국의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적 뒷받침,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투력을 한층 더 높이고 실전화 군사력을 강화해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모닝포스트 신문은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시 주석의 요구가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오후 9시 5분께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한국 해군이 탐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사고 헬기가 이지스 구축함에서 이함한 지 8분 만에 구조 신호를 보낸 뒤 통신 두절과 함께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추락 추정 장소에 야간 탐색 구조 헬기와 함정 등을 급파한 상황이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지점은 강원도 강릉과 속초 앞 해상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살바 키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무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마차르가 이끄는 반군단체 수단 국민해방운동은 지난 주말 카트룸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 남수단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 7월 수도 주바에서 또다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진 뒤 협정 시행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남수단 정부 대변인은 마차르는 평화를 갈망하는 남수단 국민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전쟁 광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전 당시 부상을 입고 카투룸에서 회복 중인 마차르는 그 뒤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정우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을 대행하며 북한의 무기 확산을 도운 혐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call we heard from the ROK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 남북한은 지난 24일 막을 내린 유엔 72차 총회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결 구도를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공방전이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끕니다. 북한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 황해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을 대행하며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목한 기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단둥 흥샹실업발전입니다.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이 회사와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중국인은 마샤오흥, 저우젠수, 홍진화, 러촨슈입니다. 마샤오흥은 단둥 흥샹실업발전의 모회사인 랴오닝 홍샹그룹 대표로 북중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각종 이권사업을 하며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705에 따라 유엔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 역시 행정명령 133825에 따른 것이라며 단둥 흥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거래에 미국 개인들이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 수빈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주요 불법 네트워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망을 압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 흥샹 실업발전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유엔 안보리가 23일 전 세계 각국이 핵실험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들의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0주년에 맞춰 통과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표결을 전후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to this council's leadership. It is a challenge to the norm.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국제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각국은 핵실험 금지와 핵전쟁 위협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제의 핵실험 탐지와 검증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TBT 체제 하에는 337개의 핵실험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지금까지 핵폭발 실험을 중단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북한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 recent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which as well as going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treaty.
영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strongly condemns these tests by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 to stop these provocations.
일본 대표는 또 안보리는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앙골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CTBT를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CTBT는 어떠한 형태나 규모, 장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8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기구의 권위를 훼손한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북한이 위험한 도발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call we heard from the ROK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s.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경고해온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actions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has repeatedly warned.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호전적 행동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24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며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더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유엔 무대의 이번 공방전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잇따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연쇄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장관의 지난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내용입니다.
Now is the time for action.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 위협에 미한 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북 압박 강화로 맞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 건 미국 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아울러 국가 핵무력의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이번에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양측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유엔이란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정책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전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무대를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또 대북 제재에서 다자 제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북한은 본인 천 외교적 고립감 이런 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유엔 무대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북한에게도 기회니까 활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또 유엔 회원국 자격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은 대북 압박 기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핵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어쨌거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압박이든 그게 대화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핵심 국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데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앞서 윤 장관의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언급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모든 당사자가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데 동참하긴 했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대북 압박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난 2270호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제재 조치가 포함되겠지만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가 더 강력해지긴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게 결국은 미국이 아무리 결의안을 갖다가 수준을 높여놔도 중국이 원하는 건 최소한이잖아요. 이게 미니멈으로만 이게 비토 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미국이 한 5개쯤 내놓으면 중국이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동의하면은 그게 결의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박사는 또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핵무장 의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새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풍샹그룹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대북 제재 효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미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미한 연합사령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 국장과 레이먼드 토머스 특수전사령관 등을 별도로 만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군사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계산했다는 행보로 보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될 즈음에 김 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당국 스스로 해방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한 함경북도 수해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태풍 고니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라선시에 뒤늦게 현지 점검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선시 피해 나고 나서도 제 기억으로는 20일 있다 나선시를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복구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함경북도 지역이 수해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함경북도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현장 방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피해 그 시기에는 가지 않고 오히려 복구가 잘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났고 해방 후 처음으로 겪는 대재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평양 상주 조정관실은 지난 15일 VOA에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2만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발생 이후 이달 들어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군사 행보 이외에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은 수해 복구와 무관한 과수 농장과 보건 산소 공장, 주사기 공장 등을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큰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현장을 곧바로 방문하는 일은 이전에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거 가서 챙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국이나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둘째 원인은 뭐 수령 또 신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레드카펫 깔아놓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안 가는 경우.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양시 교외에 위치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이 적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 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언급한 것은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와 함경북도 수해로 인한 북한 안팎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정책 실패뿐만이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한편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킴으로 인해서 내부적 좀 결속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2000년 12월 평양시 교외에 세워진 의료기구 생산 공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권의 오랜 정보 통제 방화벽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전하려는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정보 유입 노력으로 주민들이 조작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정부가 23일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통제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expansive system of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at North Korea employs to repress and dehumanize its own people.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은 현대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에서는 단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라디오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고 일기 예보조차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하지만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북한 정권의 이런 정보 통제 방화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nd you're seeing some evidence of this around you today. Very, very, very slowly. Cracks in the wall.
탈북민들과 민간 단체들의 용감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외부 정보가 DVD 즉 알판과 휴대폰, 휴대용 데이터 저장 기기, 판형 컴퓨터 즉 태블릿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립된 정보들에 대해 호기심이 일고 있다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 외국 영화들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창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세상과 한국이 밖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북한 정권의 날조된 현실과 극한 속임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일본 외무성의 아츠코 니시무라 인권 대사, 탈북민 대표 3명, 미 민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실태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럼 뉴욕 행사를 취재한 김영건 기자와 함께 행사 배경과 어떤 얘기들이 강조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계기로 행사가 열린 겁니까?
네,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외교관 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요. 톰 말리너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행사 후 저희 VOA에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깨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그리고 핵미사일 제조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세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권의 정보 조작을 알아차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이날 행사를 직접 진행했군요.
그렇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거듭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agine how much harder it would have been for them to demand suffering.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군대와 핵 야망을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를 상상해보라면서 다행히도 북한의 완전 정보 통제 체계가 부서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이렇게 특별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날 조금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옛 동유럽 공산국가죠. 폴란드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날 자신의 이런 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엄마는 자신에게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비틀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 냉전 종식에 더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y mom who brought me to America from communist Poland when I was just a kid.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무시켜서 무조건적 복종의 의구심을 던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날 세 명의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예술과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예술 활동을 하는 화가 송벽 씨 그리고 웹툰 즉 컴퓨터 풍자 만화 작가인 최성국 씨였습니다. 송벽 씨는 북한의 독재와 통제 문화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행사장에서 송벽 씨의 작품 전시회가 직접 열리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물며 배부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구원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성국 씨는 6년 전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고 컴퓨터 밀수 활동을 했다면서 그때 정보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졌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최 씨는 외부 정보가 문화를 바꾼다면서 북한 정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주민들을 세상 밖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바로 외부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탈북민은 누구였습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인데요. 이 씨는 유창한 영어로 청소년기에 북한에서 시청했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actually watched the South Korean movi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And that was a movie I still remember, Winter Sonata.
북한 정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체제 전복용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자신이 시청한 겨울 연가 같은 드라마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선동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 또 남녀 간의 삼각관계 등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 유입을 통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23일 열린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행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부여된 국가 도메인을 쓰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사이트는 주로 북한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터넷 도메인을 가진 웹사이트의 수는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메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로 만든 인터넷 주소를 뜻합니다. 한국을 나타내는 국가 도메인은 영어로 KR이며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입니다. 국가 도메인 KP를 쓰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북한 내 전산망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관리 전산망은 지난 2010년부터 외부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일 미국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인 매튜 브라이언 씨의 요청이 우연히 받아들여지면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에서 당시 전산망 설정을 잘못해 명단 공개가 허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들은 외부에 북한 정보를 소개하는 목적을 가진 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또 요리법이나 북한 영화를 소개하는 사이트, 고려항공과 마식령 스키장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현재 이들 KP 도메인을 가진 북한 웹사이트들은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뜻하는 KR 도메인을 가진 웹사이트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04만여 개에 이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일반 도메인인 닷컴을 가진 웹사이트의 수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여 개에 달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가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발표한 전면 거부,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고 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통상 비밀리에 예배를 본다며 하지만 적발될 경우 구금되고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등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좌제 정책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친척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불교와 천도교, 무속신앙 같은 종교들도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당하지만 기독교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는 이유는 외국 종교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이 간첩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에 4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는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에 대한 전적인 충성 외에 다른 신앙을 따르는 것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특히 중국 당국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자국 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고 북한 해커 부대가 사용하는 호텔을 운영하며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자국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중국 단둥시를 중심으로 북한과 활발한 사업을 펼쳐온 랴오닝 홍샹그룹. 미국 정부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이 업체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 내용을 중국 사법당국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 당국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곧바로 홍샹그룹과 이 업체 운영자들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 C4EDGE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샹그룹은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해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홍샹그룹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와 랴오닝 홍샹 국제화운대리 유한공사, 랴오닝 홍샹 국제여행사, 단둥 홍샹 변경무역정보자문회사, 그리고 북한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까지 총 6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는 수입 물품의 99.9%가 북한산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액만 3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은 이 회사를 통해 같은 기간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북한과 이 회사의 교역액은 지난 5년여간 5억 3,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핵무기의 설계, 제작, 실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돼 있다며 홍샹그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이 회사가 지난해 9월까지 순도 99.7%, 즉 고강도 알루미늄과 산화 알루미늄, 파라 텅스텐산 암모늄, 삼산화 텅스텐 등 약 25만 달러어치의 금속과 화학 제품을 북한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미국 등 여러 나라 정부는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들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물질이 북한의 핵무기에 쓰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알루미늄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 회사를 통해 수입한 금속 등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제사회 규제를 받고 있는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very clear, which is it doesn't matter if it's a pencil or an ounce of gold a boatload of coal. Everything that North Korea
북한에 판매되는 물건이 연필 한 자루나 소량의 금 혹은 석탄을 실은 배 한 척일지라도 북한의 모든 무역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돼 있고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도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이 이번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홍샹그룹은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한 여러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등 광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의 석탄 야적장과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의 항구만을 집중적으로 왕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 121국 소속 해커들이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샹그룹의 창업주의자 대표인 여성기업가 마샤 오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5세인 마샤 오흥은 공산당원으로 지난 2000년 홍샹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단둥시 10대 여성기업가로 선정됐고 이듬해인 2012년엔 랴오닝성 우수기업가로 선정되는 등 현지에선 꽤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쇼핑몰 운영과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마샤 오흥은 이후 홍샹그룹을 시작하면서 특유의 사업 수완을 발휘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홍샹그룹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본격적으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조항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홍샹그룹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오도위원회의 함경북도 서우회는 올해로 37주년을 맞는 예술단체인데요. 시와 그림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중구 문화원 내 전시장에서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청명한 정신으로 쓴다 그거예요.
서울 중구 문화원 안에 있는 미술 전시관에서는 함경북도 서우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제37주년 기념식을 겸한 개회식을 열었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분옥 회장입니다.
이 함경북도 서우회는 한국의 예술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37년 동안 지금 이어나오는 단체거든요. 한국의 내가 긍지로서 지금 애써서 이렇게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전시를 해마당 하거든요. 이거 이 고향의 긍지가 아니면은 정말 힘이 들지요. 못하지요.
함경북도 서우회 회원들은 총 18명. 연세 지긋한 작가들이 붓을 잡았는데요. 고향을 잃은 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예, 고제 등화 서천 이거는 낡은 집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책은 1000권이나 있다.
네.
이 책은 흐린 날씨지만은 구름이 끼고 좀 창백하진 않 바닷가인데 거기서 술 한 잔 하면 즐긴다는 뜻이 오래 걸리죠. 몇 달 걸리죠.
몇 달 동안.
예. 근데 이거 줄 여기서 마차 여는 단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25년생 92세야. 그래도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거. 고향을 표시하는 게 첫째 내 즐거움 가지고 빠져서는 안 되겠고 이것 더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작가 선생님이세요. 예.
요거는 색연필이고요. 색연필로. 자매 작가인 한순자, 한신자 씨는 실향민 2세입니다.
하위하고 예서 인문화하고.
아, 인문화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꽃이요. 우연히 이제 저도 이북 사람이거든.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지인의 소개를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다가 의욕이 생기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됐다. 나도 이제 노예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우리 1세대들의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도 그 이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쭉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한 건데 문화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건데 이렇게 그려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굉장히 열심히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화조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화조화는 거의 다 꽃하고 뭐 그런 것만 그리거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옥기 작가는 작품 활동과 봉사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나를 맨 처음 했었는데 그 색연필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시하게 됐어요. 지금 또 복지관에 나가서 양로원에 나가서 봉사해요. 예, 노인네들 아르키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력을 주죠. 놀 수가 없잖아. 자꾸 지칫질을 하니까 열정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37회까지 나갔죠. 계속 할 거고. 또 노인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네들 저기 아르키다 보면 너무 활기찬 얼굴로 변해가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관람객들 중에는 실향민들이 많았는데요. 관람객들은 37년간 이어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강도는 원래 저 북한하고 두만강 접경이라 예, 학자들이 많아요. 애국지사들도 많고. 저는 몇십 년 됐어요. 지금 83살인데 이거 오래됐어요. 예, 자랑스럽죠.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제37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는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고 통일 후에는 한북서우회전을 함경북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후손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장려할 예정입니다.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본옥 회장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에 유명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가 선생님들은 제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기존의 분들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네, 힘을 내서 그저 한국의 이 단체를 예술 단체로 좀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년 열어야 된다는 이런 규칙보다가 매년 하려니 하고 있어요. 37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매년.
바위? 바위. 근데 이게 거기 중국권, 중국의 바위인데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 황해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종일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0도, 최고 23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지역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개성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항음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청진은 최도 16도에서 최고 21도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바다와 서해북부 바다 모두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제60회 정기 총회가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IAEA 총회는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제 시작됐지만 북한은 올해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IAEA는 북한에서 핵 사찰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북한의 핵 문제와는 별도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핵무기와 원자로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첫 TV 토론이 미 동부 시간으로 26일 열립니다. 뉴욕주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오후 9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날 토론은 미국의 방향, 번영 확보,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NBC 방송의 레스터 홀트 앵커가 진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는 총 6개 질문을 놓고 진행자의 질문에 답한 뒤 후보 상호 간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과 경찰에 의한 흑인의 총격 사망 사건 등을 놓고 두 후보는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8일 전까지 추가로 두 차례 더 만나 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미국인들은 두 후보가 격돌하는 첫 무대인 이날 TV 토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관계자들은 1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번 토론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미사일 운용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로켓 군을 방문해 부대 강화와 현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26일 로켓 군을 순시해 이같이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전략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은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 역량이자 중국의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적 뒷받침,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투력을 한층 더 높이고 실전화 군사력 훈련을 강화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26일 오후 9시 5분께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한국 해군이 탐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살바키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무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마차르가 이끄는 반군단체 수단 국민해방운동은 지난 주말 카트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 남수단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 7월 수도 주바에서 또다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진 뒤 협정 시행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 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내 과거 장악지역 대부분을 탈환했다고 아프간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내 아친과 나지안, 코트, 하스카, 미나 지구가 해당됩니다. 이번 주 아프간 내 ISIL 주요 근기지인 아친 지구를 방문한 VOA 아프가너 방송 기자는 아프간 보안군이 지난 6월 ISIL 소탕 작전에 착수하기 전 점령했던 진지들로 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 부족 원로들은 ISIL이 자신들의 옛 기지로 되돌아오려 한다고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6일 오전 6시 30분쯤 휴스턴 남서부에 위치한 한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고 이로 인해 6명이 직접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3명은 파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